설교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이별은 매우 슬픈 쓰라린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며, 이것은 아픈 인간의 체험입니다. 캐나다의 복음 전도자이며 선교자인 레이턴 포트는 자신의 아들 샌디가 1982년 21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정을 한데 연결하면서 투쟁거리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과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을 연결하는 데는 엄청난 투쟁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음으로 가져가셨는데 그 죽음을 가져가신 그 사실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서 내가 애통하는 그 감정과의 어떤 연결은 투쟁거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힘과 열정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전 인류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생명 영장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고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언젠가 더 이상 보지 못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잃기 전에 인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죽음 앞에서 서로 위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은 여전히 모든 인류의 두려움입니다. 죽는 것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 갈라놓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두려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달콤한 슬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별을 통하여서 슬픔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 슬픔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파하고 고통하기 때문에 이 이별은 슬픔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죽음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죽음의 문제를 두고서 달콤한 슬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정말로 죽음을 통하여서 슬픔을 가집니다. 이별의 슬픔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시 만남에 대한 달콤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달콤한 슬픔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 달콤한 슬픔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 요점을 생각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성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둘째, 바울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셋째, 우리의 다시 만남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두려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자는 자는 그냥 잠을 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는 자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자주 이 죽음을 잠의 표현에 가져갑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4시가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잠잘 때에 마태복음 9장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뜻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이 잔 후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잔다는 표현은 죽음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가운데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두고 잔다 라고 그렇게 13절과 14절과 1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에 대하여 자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죽음에 떨어진 자들에 대하여서 알아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성도들이 죽기 전에 주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은 죽음 전에 죽은 신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의 시대가 지나기 전에 주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죽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끌려올려감에 대하여 그 들림에 대하여서 어떤 경험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인생이 끝난다는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몇 년을 더 못 살아 이 승리에 대해서 박탈감을 가져야 하는가 정말로 박탈되어져야 하는가 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문제를 두고 만약 먼저 죽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정말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열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로 말미암아 지금 염려가 생겨난 것입니다. 즉 재림 전에 죽은 신자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와 그때 살아있는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할 필요가 느낀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바울은 위로의 말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너희가 이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오지 않고 이미 죽은 자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이들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그렇게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 정말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이후에 소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언약의 외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의 소식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 소망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진정한 위로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소망은 복음을 통한 소망이었습니다. 과연 복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주는가 들려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두려워하는 이미 죽은 영혼에 대한 의심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위로가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 두 번째 대제에서 생각합니다. 둘째, 바울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울이 이 죽음을 두고 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였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다라는 이미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잔다라는 이 표현은 죽음을 두고 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무엇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동 후에 충분한 휴식을 가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음이 단지 일시적이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육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즉 죽은 몸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까지 침대에 누워있듯이 무덤 안에서 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육신을 두고 말할 때, 어떤 신자의 육신을 두고 말할 때 죽은 그 육신이 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죽은 육신은 조용히 무덤에 누워있는 것처럼 고요히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자는 자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자들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 문제를 두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두고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관에게 부하가 명령하듯이 호령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소식을 듣게 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소리로 때때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조용히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듣기 같은 그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도 그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재림의 시대에 방문은 만민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것입니다. 만민이 볼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들렸던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먼저 끌려올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자는 자들이 부활하여 끌려올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방문의 때에 당신의 모든 백성을 모이라고 주께서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백성이 주의 명령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 일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의 어떤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할 때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그는 들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방문하실 때 그때 그 방문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결코 죽은 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지만 이내 잊어버리듯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아무리 오래 기념한다고 해도 정말로 천년만년 기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학 가는 사람들은 칼빈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여러분 칼빈이 죽는 그날의 그 슬픔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그 슬픔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잊혀졌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만 그 슬픔을 영원히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금방 그 슬픔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들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주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혼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최종 목적은 죽은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되신 육체로 영혼과 연합하듯이 그러한 연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힘으로 사로잡아 잡아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힘으로 사로잡아 잡아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 마치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잡아채가며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그를 잡아채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끌어올림에 그런 농사가 적용된 것입니다. 즉 주께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끌어올릴 것인데 주님은 정말로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오셔서 그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잡아 채듯이 끌어올려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을 에녹과 엘리야의 성전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더욱 분명하게 엘리야의 성전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옮겨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70인역에 이 에녹의 성천에 올리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 단어와 잡아채가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잡아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올리워졌고 잡아채져 갔습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문으로 변화되어 영혼과 만나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올리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영광 구름 속으로 올리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교훈하는 바울의 교훈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일찍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였던 그들에게 이제 그 시간이 점점점 더 더뎌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 안에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바울은 먼저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실 그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그가 오실 때에 그와 함께 떠났던 신실한 신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을 주께서 잡아채어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그들이 그날에 그큰 날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하여서 동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와 함께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재림의 날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은 죽음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만남의 교제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달콤한 슬픔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고 하는 관문과 같은 것이며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죽는 자들을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올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첫째, 우리는 다시 만남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과연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주께서 먼저 일으키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을 주께서 강건제로 끌어올리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일어날 것입니까? 지금 이 일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정말 그러합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사실이 과연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 것인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죽은 자들의 부활과 신자들의 올리움의 사건을 두고서 위로하였는데 어떻게 이것이 위로되는가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어 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자로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로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죄 있는 어느 인간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무가치하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육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즉이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성전에 모여있다, 교회에 모여있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력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고린도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는 것은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성경대로 그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들은 5절 이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죽고 정말로 참 생명을 가져오시는 부활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에서는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문답에서 20주일에 제52문에 그리스도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고백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모든 슬픔과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이전의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케 하심으로 나에게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주로 오실 것을 머리를 들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계신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당신께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저항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이겨낼 수 없는 그 끌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는 거기에 저항하지 않겠지만 내가 아무리 저항한다고 해도 그 끌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문은 심판을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문이 있는 그 현장에는 언제나 심판과 구원 이 둘 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처음 범죄하였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날이 선언할 때 그를 방문하십니다. 그에게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구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동에 찾아오시면서 심판과 구원을 가지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방문은 구원과 심판 두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재림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그 권위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심판의 재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은 먼저 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올리움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주의 백성들은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염려를 내려놓고 주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신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도 복음을 들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좇지 아니하고 세상과 투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과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에 넘어서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하여 고난을 받게 될 때 그 백성들은 주를 향해 신원하나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주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 나를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복수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계명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그 계명에 대해서 거부하며 주의 말씀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그들을 주께서 신원하시사 그들에게 심판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원한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신원을 믿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심판주 앞에서 서는 날 생명의 부활과 생명으로 올리우심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전에 외치며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참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신자들은 참된 부활과 올리움이 있을 것을 믿으며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야만 합니다. 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죄와 투쟁했을까요? 불신앙과 투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림과 그 재림의 날에 참된 부활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올 끌어올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그 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편들하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갈 것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세상을 살다가 주께서는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끌어올리셨습니다. 산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끌어올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고 세상의 풍속들이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고 엄란해지고 거짓해지고 형제들을 괴롭히는 이런 시대가 있고 말씀이 왜곡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해도 우리는 이 소식 가운데 현혹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소리만 들려집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주께서 정말로 그 하늘에 오실 그때에 우리는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소식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끌어올림에 통하여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하십시오. 끊임없이 거룩을 가지고 투쟁하십시오. 말씀을 거부하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녹의 끌어올림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부패하고 유혹된 그 시대가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런 시대 가운데 에녹은 올리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억합시다. 오늘 이 시대를 삽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약 2년 이상 셧다운 되어진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즐겁게 모여 주님을 찬송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재림의 날에 누가 올림을 받게 될 것인가 누가 거기에 올라가게 될 것인가 라고 묻게 되어진다면 주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죽은 자들과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과 끌어올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참된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집에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실 그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있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